이 시간 함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잘 찾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옆에서 또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의 본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에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이치에 맞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체에는 바른 삶을 살고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찾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도리에게도 어긋난 삶을 살고 또 그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은 마지막 부류의 사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찾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은 그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다수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지요. 일반적인 현실은 신은 그저 상상 속에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존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속해 있는 곳에 가기를 좋아합니까? 소수가 속해 있는 곳에 가기를 좋아합니까? 다수가 속해 있는 곳에 가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장소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막 뛰어가면 영문도 모르지만 뛰어가야 되는 줄로 알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OX 게임을 하면 누가 지지요? 물론 뭐 항상 다수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다수편에 가 있는 사람이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수가 믿느냐 소수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믿어도 그가 믿고 있는 내용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다수가 믿어도 그가 믿고 있는 내용이 비진리면 그의 신앙과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오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 중에 큰 방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거부하는가 하면 이유를 가지고 거부하잖아요. 어떤 이유를 들이댑니까? 신이 계시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신이 정말 선한 분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 바라보면 이들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원자폭탄과 같은 핵무기로 인한 공포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2004년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밀어닥쳤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만 명이 죽었어요. 나이 어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죠. 무려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영세 중립국으로 알고 있는 스위스도 1564년부터 1565년까지 흑사병이 창궐해서 스위스의 주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후에도 유럽에는 이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피해가 적기는 하지만 몇 년 전에 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예들을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하느냐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죠. 신화와 같은 이런 내용들, 전설과 같은 이런 내용들에 목을 메고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 정말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무신론자인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생이죠. 이 데이비드 휴미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도전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도전을 던졌어요. 도전적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악을 막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당신은 허약한 존재다. 힘은 있으나 할 의지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 당신은 악한 존재다.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다 뭐냐? 한번 설명해 봐라. 왜 세상에 이런 불행이 존재하는가? 이런 식의 도전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악이나 전염병이 가득하다는 이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설사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도전적 질문 자체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근거로 들이대는 악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인데 왜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 악은 인류 시조인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일 자체로 인한 파편적인 어떤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릇을 깨면 그릇이 깨어지면서 파편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간이 살고 있는 피조 세계 자체도 오염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연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 말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땅은 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열매를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교에 오랫동안 심취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세상 피조물들이 헛된 일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에 굴복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종국이 뭐지요, 요즘? 좀 높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살만하지 않는가라는 사람이 왜 자살하지요? 진정한 즐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즐기지 않고 세상 쾌락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자기 영혼을 내어맡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삶은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허무하게 된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악은 인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인간의 범죄로는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악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악을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말씀대로 잘 살면 풍작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흉년과 가뭄을 주셔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충해와 지진과 감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신 이유는 단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을 혼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자연악이 왜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이 온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더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 품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연악을 사용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연악으로 인해서 많은 인생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가벼운 것,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연악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악으로, 인간의 악으로, 어쨌든지 간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불평하고 절망하도록 위해서 주셨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비난을 한다면 그래서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가 하면 범죄한 인간을 비난해야 돼요. 비난한다면 우리 자신을 비난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내용들 중에 자연악이 만들어낸 고통과 어려움보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악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회악이 존재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 사건, 그 다음에 인종청소 사건들은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제3세계 소수부족들 안에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얀마에 가시면 카렌 족속들이 있는데 그 카렌 족속은 산에서 살아요. 그들은 난민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카렌 족속이 왜 어려움을 경주하십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머리 좋은 족속이 카렌 족속이에요. 그런데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족속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산에서 돌아다니고 제가 수년 전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조선 여자들을 군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물로 삼기 위해서 아낙네들을, 아니 열몇 살밖에 안 되는 소녀들을 위안부로 보내는 일들,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기록 사진을 보세요. 비근하게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 안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당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자연재해입니까? 사회학입니까?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계획하고 도모한 일들입니다. 쓰나미로 3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용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악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이 모든 악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그 죄성이 사람에게 유전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녀를 낳아놓으면 또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중생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경건하게 자신을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도 역시 아담의 타락한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의 부패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이런 악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고유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 인간은 범죄자가 아닌 외부적인 악의 희생자죠.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당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뭐라고 변명하면 돼요? 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악의 희생을 당했지. 내가 어디 뭐 죄를 지으려고 했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변명하지요. 내가 저지른 범죄는 내가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옆 사람이 충동질을 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변명하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세요. 타인의 충동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본성을 끄집어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되고 악한 본성을 그저 끌어낸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성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돌아보는 이런 일을 돌려보는 이런 일을 재미삼아 했던 몇몇 연예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도는 다르지만 일반인도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소개되었잖아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식의 문제가 왜 없으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음란 사이트에 누구 양에 이번 사건의 동영상물 주실 분 안 계세요? 이런 문구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사회학 문제를 감찰하는 사람들은 다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학의 사건? 연예인 불러가지고 성접대한 사건 보세요.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다르냐?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 때문에 더 강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연쇄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이나 살인, 갈도, 강도, 절도, 뭐 불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른 이런 죄인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슈화가 되는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독설을 내뱉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가 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써야 될 용품을 쓰는 경우들 있지요. 사무실 용품을 개인 용도로 쓰기도 하고 위기에 내몰리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경우들은 다반사입니다. 요즘 젊은 몇몇 청소년들은 욕설과 언어폭력은 다반사로 하고 아이들을 쥐어박고 때리는 일들을 합니다. 허위 이력서,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것 흔한 일들이고 위장 전입, 그것은 죄도 취급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남의 차를 긁어놓고 도망가는 일들, 폐쇄된 공간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 하는 일들,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죄인입니다. 저도 사실은 내가 비난했던 그런 불의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취조와 신문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떤 양심이 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재판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발뺌을 하지요. 시치미를 딱 뗍니다. 그래서 유죄를 성립시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만 아니라 다 우리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지라고 말하면 순순히 부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지 못해서 물에 빠져서 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물 밑으로 이렇게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목을 좀 내놓고 수영을 좀 하면 허우적거리면 자신은 아직 물에 빠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빠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정도가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덜하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뚜렷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그저 만성적으로 길들여져서 그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뿐 실제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방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참 편하다고 말하면 아무도 안 계시겠지요? 마음이 참 불편하실 것입니다. 내가 뭐 지금 당신으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어떤 반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면 좀 좋은 이야기 좀 할 줄 알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토록 정죄했던 사람이나 정죄한 나나 다 똑같다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또한 이 말 때문에 남보다 더 심한 죄책감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래도 귀에 들려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은 제가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이에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증거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혹 존재하더라도 선한 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조금의 악도 없는 절대 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앞서 제가 제기한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한 분이 어떻게 이 세상 이처럼 악이 가득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느냐? 저런 악인들은 좀 하나님이 처형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 보니까 악인들은 더 잘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도덕윤리적으로 옳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더라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도전을 해오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은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선하지요? 선한 부모님이 잘못 행하는 자녀를 그냥 두고 봅니까? 불러서 혼을 내고 야단칩니까? 당연히 선한 부모가 불러서 혼을 내고 야단칩니다. 왜 이 세상에 자연악이 가득하지요? 왜 전염병이 있습니까? 왜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요? 왜 사회학으로 많은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정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너희 인생은 지금 어그러져 있어. 너 삶은 지금 구겨져 있다고.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악과 그리고 인간이 짓는 사회악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지만 인생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종 사회악들이 빚어내는 그런 폐와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악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필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목소리요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에요. 너희들 지금 정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OECD에 가입하고 소득 순위로 볼 때 11위 그게 뭐 중요합니까? 개같은 삶을 사는데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요. 동영상 돌려보면서 희희닥거리는데요. 남이 안 보면 거짓말 하는데요. 그게 무슨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경고음을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시고 인간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잘못됐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경고음을 바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자 옆에다가 항상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죠? 심박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기계를 딱 만들어 놨죠? 그래서 심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삐삐 소리를 냅니다. 삐삐 소리 내지 않는 심박기 그 폐기 처분해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들 삶이 왜 힘듭니까? 아 힘들다. 내 삶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과 어림을 주신다고요? 정상이 아니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에요. 자연학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다루시고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연학과 사회학으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학으로 인한 고통 이것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삶의 우상의 존재를 드러내요. 너는 정욕을 따라 살았지. 너는 세상 물질을 따라 살았지. 너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과 여러분들이 범한 죄로 인한 결과, 피해를 톡톡히 맛보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사회적으로도 이 시대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정당 간의 다툼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뭐 안전불감증 등등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뭔가요, 그러면? 돈입니다. 그거예요. 만문신을 섬기다 보니까 배를 제대로 정비도 하지 않고 사람들 더 싣고 여러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안일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도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나? 아니라고. 누가 죽어가도 여러분들 아니할 말로 옆 사람이 막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될 때 항상 가서 거드는 분 계세요? 도망가는 분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과 뭐가 달라요? 가서 구조해야 되죠. 살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더 악합니까? 누가 덜 악합니까? 우리는 나은가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도 뭐 종로 고시원의 화재 사건, 뭐 요양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노약자들이 죽은 사건 그런 일들은 지금도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책임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연악과 사회악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인생들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의 실체를 파악하게 만들고 참된 신이신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고통이 주는 위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올바로 이해됩니다. 죄를 범했는데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데 그래 그래 되었어 되었어 늘 받아주고 나쁜 짓 하도록 더 돈 주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범죄한 인생의 상태를 두고 보지 않고 자연으로 치시기도 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순되어 보이고 정의, 공의와 자비와 궁율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표현이 나타나요. 공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부끄럽게 하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옳고 바르게 행했지만 사랑의 품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의 옳고 바름은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구원해내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자연악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일반 믿지 않은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보다도 자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자주 지옥의 존재를 말씀했느냐 하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을 자주 말한 거예요. 지옥에 보내버리려고 지옥을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지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얻어 터져도 싼 놈들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하느님께서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선언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나타났죠.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꿰는 뱀한테 말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여인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임을 가리켜요. 구속주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느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불러들이는 원인인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 탓만 하고 정죄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그 일은 너희들의 일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숙제고 나는 이 일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믿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자비와 긍휼의 사역들은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상당히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많이 예뻐해 주셨다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바로 그 일로 나타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독특한 종류가 하나뿐인이라는 존재,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유일하게 하나뿐인, 유일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자연학과 사회학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연쇄살인범 한 열난 서너 명을 죽인 살인범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연쇄살인범을 방면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들을 내어놓고 죽여서 그 연쇄살인범을 구원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선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있긴 하지만 원수를 위해서 죽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전무후무한 사랑이요.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 은총에서 찾기도 합니다. 햇빛과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우로지택의 은혜, 그 우로지택의 은혜 때문에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먹고 살고 바다에 싱싱한 고기들을 낚아서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외 없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조금만 비추시고 선이라고 해서 햇빛을 더 강하게 비추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자연악이 가득하냐라는 이유를 핑계로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의식법, 이런 제사를 실제로 행한 것은 사실은 이런 짐승, 소나 염소처럼 대신 죽는 존재는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죽을 때만 죄로 인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 자체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회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뜻도 모르고 성탄절날 캐롤송을 부르는데요. 사실은 무지한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고 그거하고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탄절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자리에 서주신 날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되었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만을 하나님의 본질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곡해하는 바대로 그냥 전적으로 품어주고 그저 받아주는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범죄한 그 영혼이 죽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내가 죄값을 치르면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고 그런 하느님은 하느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폴 헬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며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없는 자비도 자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어야 된다는 원칙은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는 철회되는 공의의 요구라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요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의예요?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철회될 수 없는 공의의 요구를 예수께서 대신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두에게 다 베풀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자비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는 것이 자비요 긍휼이지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야만 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를 하나를 봤습니다. 지난 19일에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애틀란타에 모하우스라고 하는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35회 졸업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올해 연설자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엉망잔자인데 로버트 F. 스미스 비스타라는 사람입니다. 에쿼티 파트너스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졸업식에 부름을 받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 도중에 오늘 졸업하는 396명의 학자금 대출이 4천만 달러인데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말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자녀를 다 등록금 대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평생 갚아야 돼요. 하나로 496억 정도 되는 돈을 그분이 다 갚아줬습니다. 자비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분한테 저도 갚아주세요 그러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일을 두고서 마치 성부 하나님은 막 때리는 아빠처럼 성자 예수님은 말리는 엄마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연세 살인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간증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사고에서 내가 건진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심각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살아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하면 세월호 참사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네요. 그 가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동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원했던 대학 들어가고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가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드러나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자연학과 사회학의 원인인 죄 문제를 우리가 본래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로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는 방식으로 십자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초도에 던진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증거로 드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가? 왜 이렇게 고통과 울림이 많으냐?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알고 그분께로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고통과 울림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잘못하면 울음을 겪는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증명되었지. 내가 울음이 증명되었지. 라고 말씀하는 분만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양산하는 죄 문제를 자신이 친히 해결하러 세상에 들어오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처처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엷은 미소를 띠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면서 평안을 말하고 안식을 말한다고 하면 그런 신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고통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께서 육신으로 십자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세월호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십자에 계셨죠. 바로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다 치루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철학자들은 지혜를 구하고 소피스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손과 발이 못에 박혀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 머리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삶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분은 완전히 실신한 상태로 죽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거 믿어서 구원 받겠냐? 그거 믿어가지고 어떻게 삶이 변하겠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런 분을 믿어서 삶이 변했습니다.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자유의 낙과 서약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죄사면을 받아 누립니다.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 같은 한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셨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토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한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왠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로 그런 죄를 양산해내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따라서 그런 식의 도전적 질문,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셨지만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악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세월호 사건인, 그게 이런저런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재 악과 고통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지극히 가벼운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잘 하지 않지만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보겠습니다.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죠? 자연학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결과요. 사회학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자신과 똑같은 신적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완악합니다. 등등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가문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다 구비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죄인들과 그 악한 사람들과 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왜 성경은 자백만 하면, 실토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는 너희가 죄인인 줄 안다. 뭐 그렇게 긴 설명하지 않아도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의 보혈의 피로만 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네가 잘못한 그 모든 배상액을 다 갚기까지는 나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비비면 빚을 내서라도 배상액을 갚아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았으니 이 사랑에 감격해서 자연학과 사회학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시고 그런 폐와 심각성 때문에 오림을 겪으시고 그래서 나는 피해 당사자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오림을 겪으실 때도 오직 그리스도만은 바라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최첨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내신 하느님 그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결과까지라도 하느님의 책임으로 치부하면서 그렇게 하느님께 원망했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자연학과 사회학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요 하나님 그분 앞으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참된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가서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